우리 이사야 19장 우리 11절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내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혜라고 불리우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허나 믿음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지혜는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이자 전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소유해서 하나님이 주신 징계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회개, 변화들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아둔한 자라 불리워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온전한 지혜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당대의 군사적 강국이기 이전에 지적 부분에 있어서도 당대의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본문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소안, 이것은 이집트의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힉소스 왕조의 중심지가 될 정도로 큰 도시였었고 또한 지적으로도 충만한 도시였었다. 학자들은 그리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 도시의 방백들이 어리석었다라고 그리 말합니다. 또한 파라오에게 지혜를 제공하는 그 모사의 책략, 즉 정치적인 방법도 이제 우둔하여졌다라고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이것에 있어서 이제 이집트 땅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 파라오에게 그 지적인 것들을 공급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타개해보자 스스로의 지혜를 놓고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봤지만 속수무책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징계하시는 순간에 이들이 소유했던 세상의 높은 지식과 세상적인 지혜 일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안의 방백들의 이 지혜는 어리석게 되어졌고 파라오의 책사들, 모사들의 그 책략도 우둔하여졌다. 1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선지자는 이집트에게 이리 말합니다. 그런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지혜로운 자손이고 예전 왕들의 영광의 후손이라 너희들 스스로 이제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 이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그래서 혹시 아직도 이집트에 지혜로운 자들 있다면 한번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대하여서 말해보게 하는 것 어떠냐? 그리 말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견줄 자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선지자의 말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식, 세상의 지혜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이집트 너희여, 더 이상 지혜 있다고 자랑치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선지자 1이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소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나일강 끝자락에 있었던 도시, 즉 이집트 북쪽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여기 노이라고 나오는 것도 이집트의 도시의 이름인데 멤피스 두 도시의 이름이 바로 노브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노브는 이집트 남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 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남북의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전체 이집트를 아우르는 말인데 이집트 전체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겠지만은 이들의 지혜가 이제는 소용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되었고 세상의 것에 있어서 미혹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무 쓸데없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 후반에 보면 이들이 애굽 종족의 모퉁이 똘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당시에 자신들 가운데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그들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혜에 있는 자들의 그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어리석은 것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어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까? 이집트를 그릇되게 가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선지자는 오늘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판단과 또한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 말하고 확실하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며 살아가는 이들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지혜 없는 삶인 것입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들의 지혜가 기준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기반이 되어진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말과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스스로 안다라고 말하고 내딛는 걸음 자체가 결국은 망하는 곳으로 가는 행진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13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14절 성경 이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지혜 있는 사람, 아니 이집트 전체에게 무엇인가를 섞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섞으셨다 말합니까?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루하 이웨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루하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이웨임은 사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특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나쁜 것, 알려지지 않은 악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영혼들을 섞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매사에 온통 혼란밖에 남지 아니하게 만들겠다. 하나님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하는 인생들에게 그들의 지혜와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것인지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어지러운 마음, 사특한 영혼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두어두셔서 개인의 마음 혼란스럽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지혜 있는 자들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이집트였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도 이들의 말에 따라 가게 되어지므로 결국 술 취하여 토하여 비틀거리는 인생들처럼 그들의 개인에서부터 공동체 모두가 혼란한 가운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인생들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도,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 나무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머리와 꼬리, 종려 나무와 갈대, 이집트의 최고위층부터 최하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없게 되어진다.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져 버릴 것이라 선지자는 그리 선포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이제 누구도 이 이집트를 이끌어갈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말을 알려줄 자가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더니 스스로 똑똑하다 말하더니 무엇도 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 높다 자랑하였는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이어지는 16절에서부터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리며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어졌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군사적으로 지식적으로 강하다 일컬음을 받았던 이집트가 여러분 작디작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란 말입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지혜와는 비견되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제 이들이 깨달은 순간 남유다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로 인하여서 이들 전부가 두려워 떨게 되게 만들어진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혜 없고 만군의 여호와의 그 지혜는 충만하며 모든 것을 뒤덮은 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전능자요 또 지혜자 되신 하나님을 깨달은 이집트가 누구에게로 돌아오는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선지자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18절 19절에 연이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집트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이 열국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의 나라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1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지식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있음을 이들이 알고 나서 이들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들 또한 일어나게 될 것이라 20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부르짖는 민족과 족속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라 보호자요 구원자를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근본적인 변화 무엇입니까?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낮추고 아니 아예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의 근원 되시며 근본이신 것을 깨닫고 변화한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받을 그러한 족속과 개인 영혼들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나의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인생 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로서 늘 겸손함을 가지고 주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 마음과 그 인생 가운데에 주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에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과 그 지혜 말도 안 된다 그리 힐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만이 온전한 삶의 방법이고 그것만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요 끝이 되어짐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